자, 우리 같이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게 될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30분 이제 됐네 시간 됐네 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도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더 깊이 전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우리 다 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안에서 참 기쁨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내 영혼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김범송아
김범송아 주님을 송축하라
김범송아
김범송아 주님을 찬양하라
김범송아
김범송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부딪혀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그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
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예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yeah.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도 내가 너를 나
우리 한번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도 내가 너를 낳았으니 yeah.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도 내가 너를 나갔을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도 내가 너를 나.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예배 찬양합니다. 주님만 알 다스리소서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지난주에 라오스 목회자 몽족 목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몽족 목회자의 심령에 잘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몽족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몽족 교회를 통해서 나머지 48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스르야 라바스카마나 주스 케르데스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답하십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서 저희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오스 동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름다운 비밀이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덥고 습한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홍익의 곤석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메마른 대지에 흡족한 단비를 주신 같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홍익의 모든 가족들과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건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 환경에 얽매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습관과 욕심이 앞서 버려야 할 것과 내려놔야 할 것에 얽매여 어두움에 휩싸여 살기도 했었음에 부끄러웠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사오니 무더운 날씨를 피해 휴식의 시간을 갖는 홍익의 권속들이 여름 휴가 기간 중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방학 중에 사랑방 식구들과 홍익의 가족들 간의 영적 교제와 나눔도 쉼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날을 통해 때로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뜨거움을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의 식탁 교제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리하여 홍익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 주고 기르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홍익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들 마음에 말씀과 아버지와 주의 사랑이 견고하게 자리잡게 하시고 홍익의 든든한 다음 세대로 자리잡게 하옵소서. 29일 시작하는 고등부 수양회와 남은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시어 학업과 취업, 진로와 미래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새 힘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라오스 몽족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않고 뿌린 씨앗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에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홍익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더위와 시름하며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대원 모두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목사님 나아오수 단기 선교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에 지친 영육이 회복되며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모든 홍익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좀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철주 집사님, 신혜경 권사님의 따님이신 권영아 집사님, 그리고 사위 되신 이호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권영아 집사님은 독일에서 독일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이호준 집사님은 독일 오페라 극장에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에 오셨는데 봉헌송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니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이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울에는 눈이 난다.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네, 집 안 떠내려갔어요? 네, 전 라오스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우기인데, 우기라면 매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편하게 집중해서, 세미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인가 보다 싶었고, 라오스에 와야 될 비가 서울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에 있어 감사하고요. 해를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제가 준비한 것 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2026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4절 말씀 실천사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네, 벌써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양이 마친 부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뿌린 씨앗들이 옥토에서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월, 8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추하루 기도에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구 사랑마을 기도학교가 7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를 말씀으로 일깨우는 100일 성경 통독, 예, 매일 단톡방에서 읽을 분량을 영상으로 공지한다고 하니까 혼자 하면 통독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 시몬의 1일 수양회를 8월 8일 날 진행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또 즐거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영화부 여름 놀이터 후속으로 부부학교, 네, 지난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8월 10일부터 진행합니다. 중등부 여름 수양회 돌파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양회 흠뻑쇼라는 주제로 7월 29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박성현 성도님이 인도하신 이채원 성도님, 네. 우리 성현이 아내입니다. 어디 있어요? 손 안 들리세요? 네. 아, 저기 있구나. 숨어 있었어. 네. 그 다음에 전일식 군사님 인도하신 지샤신, 어디 계십니까?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지샤신.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978쪽 근처입니다. 978쪽 근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진동할 때는 예수 영광 중에 부름 가시고 천사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며 나팔 소리와 함께 저희 이름 부르실 때 공중에서 우리 주님 배울 것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홍역의 모든 권속들은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두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다른 구약 성경 예언서와 달리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요. 구약의 복음서.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또 9장의 배경은 기원전 한 730년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그 무렵에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흔히 감정 상태나 인생을 색깔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신뢰나 평화를 상징할 때 안정감을 주죠. 또 빨간색은 사랑, 열정, 정열을 표현할 때 빨간색을 표현하죠. 초록색은 치유나 또 건강,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의자가 지금 연두색, 초록색 계열이죠. 예, 치유, 건강,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얀색은 평화나 새로운 시작, 예, 노란색은 희망이고요. 분홍색은 언제 사용하죠? 분홍색? 연애 안 해보셨어요? 네, 매력, 사랑, 사랑을 표현할 때 분홍색을 많이 표현하죠. 검정색은, 흑색은 언제 하죠? 언제 표현하죠? 뭘 표현하죠? 예, 죽음, 고통, 절망, 예, 희망이 없는 절망, 고통, 죽음을 표현할 때 검정색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갈릴리 땅이 흑암이다, 검정색이다, 검정색, 캄캄한 밤이고 검정색이다, 그런 땅이다. 왜?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었죠.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열두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정착될 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정했는데 그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 원래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흑암의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절망과 고통의 땅, 또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왜 죽음의 땅, 슬픔의 땅, 고통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지리적인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리아라고 나와 있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전 국토가 다 전쟁터가 되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격전지가 있어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온갖 게 다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도네츠크라 들어보셨죠? 도네츠크주, 또 자포리자주 이런 주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 도네츠크주와 자포리자주는 러시아와 붙어 있는 주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많이 짓밟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국경은 주로 압록강, 두만강입니다. 물론 역사에 따라서 바뀌기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짓밟혔어요. 왜? 거란족 때문에, 여진족 때문에, 몽골족 때문에, 만주족 때문에 늘 붙잡힙니다. 늘 짓밟혔어요. 여러분 꽃 중에 오랑캐 꽃이라고 압니까?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오랑캐꽃? 예. 성경에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네. 오랑캐꽃. 제비꽃은 아세요? 제비꽃. 예. 봄에, 초봄에, 이른 봄에 보라색 꽃이 납작하게 피죠. 그죠? 봄이 올 때 피는 꽃이. 그 제비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랑캐꽃이라 그래요. 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오랑캐꽃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봄에 압록강과 두망에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배를 타고 만주족과 여진족과 몽골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때 보니까 이 꽃이 피더라. 그 꽃이 오랑캐 꽃이에요. 슬픈 기억이죠. 예,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늘 침략을 받았고 많이 짓밟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국경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국경도시였어요. 국경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래서 아람이라든가 수리아라든가 아수르로부터 항상 침략을 당했습니다. 늘 짓밟히고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도 가축도 그냥 죽이거나 끌고 가고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흑암의 땅이었어요. 고통의 땅, 슬픔의 땅, 절망의 땅입니다. 결국에는 약 10년 뒤에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아수르에 짓밟히게 됩니다.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이사야가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거기가 고통의 땅이구나, 슬픔의 땅이구나, 절망의 땅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 언젠가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큰 빛, 2절 말씀 같이 받아들이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던 흑암, 캄캄한 어둠에 있던 흑암 위에 큰 빛이 비친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예. 빛은 뭘까요? 빛은 전기가 들어왔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예. 기원전 730년경이니까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예. 희망이 생길 것이다. 희망. 예. 희망이 뭐 길이 보이는 것.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피할 길, 살 길이 희망이죠. 그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희망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사는 갈릴리 지역에. 예. 그럼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두 지파가 사는 곳에 왜 큰 빛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메시아가 들어올 문이 있어요. 따로 문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쪽으로 올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저주의 땅에 거기에 큰 빛이 말 것이다.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보내셨을까,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가장 상처 입은 곳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니까. 그 시대에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어요. 왜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와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큰 빛이 임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또 예언하기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세 가지 예. 여러분,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기쁘면. 뭐 예를 들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너무 좋으면 땅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다거나, 뭐, 그죠? 뭘 하겠어요? 예? 아는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제일 기뻤던 순간을 이사야는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기쁠 것이다. 자, 3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여기까지. 예.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농부가 추수할 때 기뻐하는 즐거움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봄에 씨앗 뿌리고 뭐 김매고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은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뭐, 조그마한 텃밭에 갖고 오도 재미있죠, 그죠? 예, 대량으로 농사 지으면 얼마나 추수할 때 기쁘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같이 떡도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부가 추수할 때,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행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탈취물, 시작.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예. 이 탈취물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적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 이게 탈취물이에요. 전쟁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전쟁 나가지고 내가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터에 갔는데 상대방을 다 죽이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 나라를 스치면서 정복하면서 그 나라 정복한 그 나라의 물건을 다 탈취해 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우리에게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고 보니까 적들이 가지고 왔던 각종 무기, 옷, 보물, 돈, 가축, 마차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얻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횡재한 거예요. 횡재.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적으로부터 무기와 의복과 식량과 돈과 말과 마차를 공짜로 다 얻게 된 것, 횡재했을 때 기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기쁠 거다 그 말입니다. 네. 세 번째 또 기쁨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마치 멍에를 맨 것처럼 막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막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7년이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당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드온이, 그죠? 기드온이 몇 명으로? 300명으로, 그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죠. 예.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겨우 300명의 병사로 물리치죠. 그래서 그동안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맞았던 압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00 용사가 물리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몽둥이 맞을 필요 없고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메시아가 오시면 앞으로 갈릴리 지역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기쁜지, 농부가 추수할 때처럼 기쁠 것이다.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 탈취품을 획득해서 횡재했을 때만큼 기쁠 것이다. 아, 그리고 기드온이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고 몽둥이와 채찍에 압제해서 해방됐을 때처럼 기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환상으로 이제 700년 뒤에 오실, 물론 이사야는 언제 올지 몰랐지만은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기록했어요. 첫 번째, 메시아의 신분인데 메시아는 세 가지 신분을 가진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아기더라. 아기.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 이 아기는 뭐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기, 즉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소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인가요? 소는 강아지 못 낳아요, 그죠? 소가 새끼를 낳았다면 무조건 그건 망아지, 소예요,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에요? 아니요, 강아지죠. 개가 새끼 낳으면 무조건 개예요, 그죠? 강아지란 말이죠. 그죠? 너무 좀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사람을 낳으면 사람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한 아기가 낳다 이 말은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예,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개가 죽으면 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소가 죽으면 소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저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저런 사람들 말고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한 아기가 우리라는 말은 메시아가 사람으로 찾아오시다. 완전한 인간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두 번째, 한 아들을 우리,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하나님이에요. 메시아가 보니까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 내 죄값밖에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으시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 메시아가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면, 정사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권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죠. 예수님의 신분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별명이 네 가지가 있어요. 별명이 네 가지. 어떤 특징인 걸 보여줍니다. 6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지혜가 뛰어나다, 영원하다. 모사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행하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길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했죠. 그죠?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 마음.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다. 탕자를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회복시킬 뿐이다. 그런 겁니다. 즉, 메시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고, 평화를 가져올 뿐이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메시아가 세울 나라의 특징을 말합니다. 7절. 자,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그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는 전쟁이 없다는 말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말입니다. 폭력이 없는 나라. 메시아가 예수님이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폭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끝에 가서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나라다. 이 정의와 공의는 같은 말인데 쉽게 말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어떤 불공평도 없는 나라, 어떤 소외나 차별도 없는 나라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하게 돈을 좀 뺏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항상 만족하세요? 예, 저는 가만히 보면요 참 불공평하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런 불공평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차별을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아무도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공평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전쟁과 폭력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예,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오세요, 메시아 오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룹니까? 자, 7절 말씀 마지막에, 7절 마지막, 제일 마지막,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순수함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무엇을? 이사야가 9장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누가 방해하더라도, 이 세상 누가 방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냐? 돈 많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가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천국 같은 직장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해야 돼요. 사랑방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이루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갈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갈릴리가 뭐예요? 허감의 땅이에요. 허감의 땅. 상처받은 땅. 고통의 땅. 절망의 땅에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갈릴리가 있어요. 저도 내 안에 갈릴리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슴에 갈릴리가 있어요.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실패했던 경험들,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던 상처, 또 심각한 죄에 대한 기억, 깨어진 관계,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가난함, 예,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갈릴리예요. 갈릴리. 주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갈릴리를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네 마음의 갈릴리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의 갈릴리를 감추려고 합니까? 드러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갈릴리를 감추려고 해요. 병이 있어도 건강한 척,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척, 마음이 슬픈데도 즐거운 척, 맨날 척척척해요. 똑똑한 척, 잘난 척, 부자인 척, 대단한 척.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러니 그게 치료가 안 돼요. 의사한테 갔으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고 내놔야 될 텐데 건강한 척하고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목사님이 성령님 여기가 힘들어요 아파요 다 들어대요. 그런 분들은 치유가 돼요. 그런데 나는 아픈 데 없어요. 상처 없어요. 10년이 가도 그 치유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릴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배신당해도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우리 마음의 갈릴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임해요. 어떤 기쁨? 농부가 추수할 때 기뻐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을 때처럼, 기도원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란을 물리치고 해방된 것처럼, 그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갈릴리가 다 있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예수님 제 갈릴리에 오세요. 갈릴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보고 갈릴리 사람들한테 찾아가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은 감추고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 속에 있는 갈릴리가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이 버림받아 상처받아서 그렇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다른 사람들의 갈릴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서 그 사람의 갈릴리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외로워요. 외로워요. 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청소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랑방 식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나와 함께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가서 우리는 그들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줘야 돼요. 예. 지난주에 라오스 몽족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30명만 이제 모아달라고 그래요. 30명. 너무 많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30명만 모아달라고. 호텔비며 뭐 돈이 많이 드니까 30명만 모아달라고 하는데 38명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예. 그냥 꼭 참았어요. 기분 나쁘지만은. 기분 나쁜 건 아니고 38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아이를 다 데리고 왔어요. 이분들이 아이를 몇 명 낳느냐? 5명, 8명 이렇게 낳아요. 피임을 안 한 것 같아. 애들이 많아요. 근데 큰 애들은 다 그냥 집에 놔두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인 거예요. 형님, 삼촌, 뭐 할아버지 다. 그러니까 다 맡겨오고 젖먹이나 이제 겨우 그런 많은 애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 애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냥. 바글바글 해요.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였어요. 이렇게 강의에 집중 못 하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들, 이제, 김경순 권사님, 노수정 권사님, 박은하 집사님이 아이들 한 명 하면 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레고 달래고, 뭐 과자 먹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미나가 잘 진행되도록 도왔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 애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저렇게 얼레고 달래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군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여기가 아파요. 우리 애는 지금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또 군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신기한 모습이에요. 예. 이런 모습이 흔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예, 저렇게. 막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해 주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은 이게 일상이잖아요. 이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달라붙어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가서 그냥 저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울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또 자기 힘든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저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서. 뭘로 대화했을까요? 예.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핸드폰에 구글 번역기로 뭐 대화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또 오냐고. 다음에 꼭 다시 오냐고, 그러면서 막 매달리듯이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서, 아, 이분들이 우리의 갈릴리구나. 우리의 갈릴리구나. 예, 몽족이 우리의 갈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릴리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이 아니고 지금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해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가 아니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 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추수하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탈취물을 얻는 기쁨이 되고 기도원이 승리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방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사랑방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의 당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럼 그곳에 기쁨이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지치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이 전도대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죠? 지금 방학이지만은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하는데 누가 그 전도지를 받아줍니까? 그냥 거절하고 가요. 받았다가 그냥 아무데나 버린단 말이죠. 전도지도 거절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겨우 어렵게 복음 전하면 또 그냥 안 믿는다고 가버리죠.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겨우 한 명, 두 명 전도할 뿐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도가 될까?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오스 문교 목사님 만났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지난 1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만났던 분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가르친 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또 가르치면 또 잊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떡에 물 붓기 같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결신 아동이 123명이에요. 1, 2, 3. 국내와 해외와 북한에 있는 결식 아동 123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그 돈을 우리가 매일 하는 그 결식 아동 내는 그 돈이 빵이 밥이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빵이 전달될 때 과연 복음도 함께 전달될까 걱정스러웠어요. 예, 괜히 헌금만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밥만 주고 빵만 주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무슨 변화가 있나? 큰 특별한 변화, 기적도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을까? 우리는 조바심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했다고 큰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이건 헛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야.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거야. 우리는 확신 가지고 그냥 계속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긴 사명에 충성하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맡긴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제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있는 갈릴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의 슬픔과 제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제 마음에 있는 아픔과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제 질병을 치료하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다른 사람의 갈릴리를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갈릴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학교에, 우리 사랑방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이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갈릴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갈릴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릴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시체와 상처와 주님의 생각과 미어진 관계를 침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을 열어서 우리 주변의 갈릴리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갈릴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내려와서 예수 이름으로 몸을 닦아주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대로 예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보는가 갈릴리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보는가 여호와 열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열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도 갈릴리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실패와 또 상처와 좌절감과 죄책감과 거절감과 또 슬픔과 깨어진 관계를 위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갈릴리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갈릴리를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갈릴리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방과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남성의 제전도의 당회와 홍익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뿐입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갈릴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있는 마음의 갈릴리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실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 학교 교사들과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3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